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되게 흥행하고 2009년도에는 이제 미국에서 흥행했던 영화 중에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뭐냐면 그 리암 니슨이라는 사람이 나온 테이큰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의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이 딸이 이제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어디로 여행을 갔냐면 프랑스 파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로 가게 됐는데 아빠는 사실 여행을 가기 원치를 않았어요. 좀 뭔가 불안한 직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대를 하다가 딸이 계속해서 원하니까 이제 그 여행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나서 여행을 갔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가자마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인신매매하는 이 조직범에게 딸이 납치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영화의 줄거리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아버지, 이 리암 니슨이라는 이 배우가 이제 주연했는데 이 아버지가 그 딸을 찾아내는 그러한 스토리가 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이제 줄거리인 거죠.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도 막 희열이 넘치고 좋았던 모습은 뭐냐면 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딸을 찾기까지 얼마나 모든 것들을 다 두드려 부수고 그러면서 시원하게 막 악당들을 물리치고 그 뜻을 이루는지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도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때 이제 당시에 제가 신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또 세상의 악으로 말미암아 빼앗긴 우리를 찾으시기 위하여 오실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딸을 찾기까지 아주 이 대사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딸을 찾기 위해서라면 에펠탑도 부술 수 있다. 굉장히 이 이야기를 그 프랑스 사람들이 불쾌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 자녀를 찾기 위한 아버지의 의지가 그 사랑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조직을 부수고 그 딸을 추적하여 찾아내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훗날에 맞이하게 될 정말 장면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빼앗긴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그분이 찾으시는 그날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아주 스토리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18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림은 어떠합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의 이 공격 가운데 계속 신음하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미지를 이 요한을 통해서 비춰주고 계십니까? 바벨론이 패망하는, 즉시 패망하는 모습을 이 18장부터, 요한계시록 18장부터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거기에 하이라이트 같은 말씀이 보이고,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짐승들이 죽임을 당할 거고, 파멸당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파멸당할 것이고, 용이 파멸당할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마주하게 되는 일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이 순서 가운데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이 패망의 이 스토리 가운데 오늘 말씀에 백마를 탄 자, 우리 하나님 등장하시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마를 탄 자는 심판자이며 구원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백마를 탄 자,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총네 가지 이름으로 그분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실하지 않지만 그분을 향한 약속을, 그분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그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것.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그 이름을 또 하나 설명을 하는데요.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그분의 초월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문이 이름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또 그분의 이름을 설명하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자체이시며 그 말씀하신 것은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심을 드러내시는 장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백마탄자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소개를 또 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어떤 권력 위에 계시는 절대 주권자, 왕 중에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 네 가지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가지 또 묘사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백마탄자, 우리에게 다시 우리를 찾으시는 그 백마탄자가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절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들 승현이 눈동자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살면서 그것을 참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눈동자 같이 저를 감찰하시고 모든 것 다 아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모든 것 다 아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표현이시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어떠한 공격을 당했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그 모든 것에 철저한 심판 그리고 구원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표현해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아시는 분. 또 하나의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12절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많은 왕관을 썼다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다스림의 권세가 충만하신 분, 모든 나라와 모든 시대에 그 왕관을 가지신 그 주님에 대한 표현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정말 이 깊숙한 곳에 있는 억울함, 심지어는 죄까지도 모든 것들을 드러내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승리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무너질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18장부터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즉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즉시 패망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백마탄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물리치시는 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줍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두 가지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 이 바벨론의 길을 택했던 사람들의 이 결과는 어떠하냐면요,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벨론의 모습은 결국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붙잡혀 산채로 불못, 유황에 던져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따르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이 말씀에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신실하게 붙들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았던 성도들의 삶은 어떠하냐? 17절,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잔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보여질 것이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과 승리의 잔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17절,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품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정말 속상한 일 많이 당하고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스토리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있대요.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신 그날에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그 모든 것들을 닦으시고 결국은 승리를 허락하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오늘처럼 살아내는,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하냐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기 원합니다. 1555년에 영국의 정말 청교도에 아주 이름을 남긴 존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신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우리 그리스도의 이인들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열심히 발버둥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 억울한 일의 끝이 어느 정도였냐면 기독교 신앙, 이 개신교 신앙을 지키려다가 결국은 화형,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캐톨릭을 고수하려고 했던 그 나라의 모습에 반대의 그림을 가다가 결국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 화형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맞이하게 돼요. 그때에 그 존 브래드포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짓 진리라고 말하는 그 거짓된 것을 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데 그가 화형장에서 남긴 그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 심장에 울림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는 아마도 봤던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 백마탄자가 와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실 그날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는 봤어요. 뭘, 그걸 승리를 이미 보고 한 말입니다. 화형장에서 정말 화형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동료를 위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여, 지금 우리는 화형을 당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이 터널을 지나가는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는 지금 화형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그 잔치집으로, 잔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정말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또 승리를 미리 선포하는 이 모습이 존 브래드포드의 신앙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너희들을 찾으러 올 것이라 말씀하셨고 지금 이 땅에서는 때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억울함도 당하게 될 때가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마침표를 찍을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그날처럼 승리한 자답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추적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